오늘은 데이빗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가 순종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 지가 한참 되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이폰이 나오기 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지금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스톤 맨션에서도 넉넉히 앉아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 순종에 관해 다시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은 평범한 어부 그리고 큰 순종.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 18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에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의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그곳에서 행해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도 더 상세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성경 이야기 속 인물들의 생애가 몇몇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관하여서는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모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세베드의 아들 요한의 특성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된 것이지만, 우리의 완전할 수 없는 순종마저 기꺼이 받아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바른 순종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종 외에도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들에 관해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전하는 설교에 끝까지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순종하게 되기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아마도 이 평범했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역시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군중은 바리새인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이 군중들 중 가운데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7장 48절과 후에 요한복음 8장 13절을 보시면 잘알수 있습니다. 함께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요한복음 8장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알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인 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가요? 기도하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또한 언제나 재물, 학업 성취 또는 지위를 통해 갖게 되는 교만함을 버리고 이 말씀에서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더 잘 다듬어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두 형제가 그물을 싣고 있는 바닷가로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배들 중 하나를 가르침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고 그 형제에게 그들의 배를 땅에서 조금만 밀어낼 수 있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신다면 비록 예수님께서 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군중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전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다른 관심사로 인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어부들 사이에 특별하고 깊은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에 걸쳐 4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이 어부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각별해지고 있음을 또 깊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시몬의 배에 처음 다가오셨을 때 주님은 시몬에게 배를 해안가에서 조금 밀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draught라는 단어는 바로 잡다라는 뜻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로 다가오셨고 그 배를 해안가에서 조금 밀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시몬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몬에게 익숙한 일, 즉 그의 생업인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한 어떤 직장이나 직업으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큰 순종은 마음의 염려를 극복하게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엉클토니와 저는 함께 이 애들레이드 해변가 제트로 개를 잡으러 다니곤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개를 잡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지쳐서 잡으러 다니지 못하게 됐을 때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못 잡은 것보다도 더 힘든 건 바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에도 낚시도구와 개망대를 닦아서 잘 정리해 놓아는 뒤처리였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시몬이 예수님을 마스터, 즉 주인님이라 불렀던 것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시몬은 아직 예수님의 신성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아직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단순히 주님을 마스터라 호칭하며 그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존경함을 나타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눈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도 어부들과 그리스도의 만남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겠는데요. 때때로 여러분은 사역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다했음에도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 같지 않을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역이 아닌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부들이 느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은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겠지요.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피곤하고 지친 사역에 새 힘을 달라 울부짖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문 안에서 사용된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밤새 일한 이 시몬과 같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 어부들과 같이 피곤하여 지쳤을 때 마치 다른 설교라도 듣고 있는 것처럼 선포되는 말씀에는 집중되지 못하거나 여기서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 힘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 본문 내용 가운데 나오는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일을 하여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이 활력을 얻었음을 볼수 있고 또그 명령에 순종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게 되는 직장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긴 시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생기는 논란들 때문에 혹은 매우 불친절한 상사를 가지신 분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든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단한 분,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친 목회자이든지, 선교사이든, 낙심되어 있는 부모이든, 자녀이든, 혹은 배우자이든지, 과로한 직원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면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던 어부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좋은 본이 되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은 이 어부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명하실 때에 그들은 기꺼이 다시 그물을 던졌고 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실 때면 기꺼이 힘을 들여 다시 노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역자들,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신 분들은 비록 수년 수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고기를 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오히려 성도들을 더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셔야 함을 잊지 마세요. 비록 실패를 마주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주께 더 나아가는 아주 성공적인 일일 것입니다. 성경의 이 부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귀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소망, 확신, 신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거나 복음의 그물을 멀리 치워버리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와 재직들, 그리고 많은 기관에 섬기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친절해야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방해되고 품위 없는 행동으로 그분들에게 짐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로 허슨 테일러의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위대한 선교사 허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주님의 사역으로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허슨 테일러 선교사를 중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파견되기 위해 훈련받는 중국 내륙의 관리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허슨 선교사의 성공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듯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유진 마이어스 해리 스미스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허슨 테일러에 관하여 적은 내용입니다. 몇 년 동안 쉼없이 일해오던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여러 가지 실망을 하고 깊은 슬픔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동역자들이 건강을 잃고 일할 수 없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생을 마감했으며 회심했다고 알았던 어떤 일부 중국 사람들은 제야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감을 보았다. 또한 남아있는 기금 또한 거의 바닥이 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대한 배경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풍성하게 영혼을 구할 수 있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는 동역자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썼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멈추지 말고 사역합시다. 십자가를 위해 수고함을 주저하지 맙시다. 허슨은 그 뒤로도 오랜 세월을 주를 위해 일했고 깊은 절망감이 있었을 때조차도 항상 그의 동역자들을 격려했다.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물을 던집시다. 종종 우리는 선교활동의 성공을 숫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사역에도 몇 명의 영혼밖에 구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얼마나 낙담하게 될지가 상상이 가십니까? 다음은 닥터 데이빗 리빙스턴의 어려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주를 위해 수고하고도 단 한 명의 영혼도 구하지 못한 선교사의 예로 닥터 리빙스턴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아프리카에서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다음 내용은 BBC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기사입니다. 아마 19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선교사들 중 가장 유명하신 분이 닥터 리빙스턴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분이 태어난 지 약 200년이 됩니다. 하지만 작가이자 교회 역사가인 스티븐 톰킨스가 설명하듯이 그가 개종하기 위해 노력했던 아프리카 추장의 이야기는 리빙스턴의 이야기만큼이나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한 전기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30년간의 사역기간 동안 개종한 사람들의 숫자 추정치가 0명에서 1명임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추정입니다. 여기서 그나마 0명에서 1명이라고 한 이유는 리빙스턴은 한 개종자를 세례받은 후 몇 달 만에 타락해버린 사람으로 간주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신기하게도 이 타락했던 회심자가 이후에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로 불린 리빙스턴보다 더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이 포기했던 이 사람은 전도사, 설교자, 지도자, 그리고 기독교를 아프리카에 정착시키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선교사들을 못살게 꾼 사람으로도 유명한데요. 그의 이름은 세첼이고 지금은 보츠와나가 된 수아나 사람이었으며 박해나 종족의 추장이었습니다. 세첼이 이 기독교에 엄청난 관심을 보일 때 두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였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수아나 부족에서는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마술을 사용하여 비를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리빙스턴은 종교적 과학적 근거를 얻으러 이런 식으로 비가 오기를 구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세첼이 이 부족의 추장이면서 동시에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하게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세첼이 비가 오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기는 추락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의 더 큰 문제는 바로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세첼은 5명의 아내가 있었고 리빙스턴은 그런 세첼에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아내를 없애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악몽이자 그의 부족의 정치 구조와 다른 부족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그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848년에 세첼은 네 명의 여성과 이혼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그가 이혼했던 전 부인들 중 한 명이 임신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세첼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나 역시도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님과 제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그를 포기하였고 그 잘 알려진 모험을 위해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첼은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굉장히 놀랄만한 일을 했습니다. 1859년 현재의 짐바브웨, 그 당시 줄루 앤더벨 부족과 함께 일하기 위해 최초의 영국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부족이 이미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세첼은 자신의 부족원들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첼은 리빙스턴이 떠난 후에 그를 대신하여 부족원들을 위해 교회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쳤고, 성경은 인기가 많아졌으며, 점차로 그의 부족원들은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0명에서 1명을 개종시켰다고 하지만,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한 명의 개종자가 바로 수천 명의 개종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한 간증을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와 그리고 그의 동료 어부들이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교훈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잡은 것을 팔아서 그 수익으로 살아가는 보통의 어부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또 그들은 이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서 보여지는 기적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았고, 그로 인해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고기잡이 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도움으로 물고기를 배로 올렸지만, 그 잡은 물고기들로 인해 이두 배가 가득 차게 되어 배가 물속에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이 장면을 신성하고 또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권위를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던 해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분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상 주신다는 격려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그들 평생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본문 말씀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5절을 다루었을 때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불렀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기적과도 같은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힌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성과 거룩함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 광경을 그저 신전의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자신은 성자 예수님 앞에서 그저 하나의 죄인임을 인지했고, 그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달을 때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알기 위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8절에서 10절들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6장 5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더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떠나시라 예언한 것은 그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깨닫고 그들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 보이는 경외심의 좋은 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가장 놀라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으로부터 가장 많은 유익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므로 가장 많은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깎이고 잘 다듬어져서 그리스도께 그들의 삶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로 더 높은 목적을 가지시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 이야기의 절정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첫 번째 제자들을 지명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더 높은 목적을 가지시게 하신 것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것은 5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목격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게 될 사람을 취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교회의 많은 부서를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일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우리의 사역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퇴색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이유와 목적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물을 사람을 낚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잡은 그물 안에 가득 찬 물고기에만 흥분하고 기뻐하는 그런 어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로,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유치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 그들의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어부 경력상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날이 아마 그날이었을 텐데요. 그날 잡은 그 물고기들마저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기쁨을 위해 버렸습니다. 어부들이 보여준 주님에 대한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력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는 수입이 가장 많은 순간 그 물질적 부위에서 오는 즐거움을 버리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불을 늘리는데 훨씬 더 기울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가 아마 이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 여러분, 아마 이때가 여러분의 배의 모든 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도 최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의 고임금의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삶의 간증은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성공하신 전문가였는데, 저는 그들 중 SH 토우 박사님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훌륭하고 유망한 의대 교수였던 토호 박사님은 자신의 에너지와 재능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중국의 송유한 박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재주가 많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중국의 송유한 박사님을 또 다른 예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919년 18세 소년 송유아는 중국에서 모인 기금으로 지원된 장학금을 받고 미국 오하이오주 웨슬리안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는 의예과와 예비 신학과에 입학하였지만 곧 수학과 화학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23년에 졸업을 하였는데, 그는 300명의 동기들 중 상위의 성적으로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물리와 화학 분야에서 금메달과 함께 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는 또 미국 내 가장 권위 있는 인류학자 그룹인 피베타 카파 협회에 등록되어 그곳에서 학계에 큰 공헌을 한 학자들에게만 수여하는 황금 열쇠도 받았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로부터 장학금을 제시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이과 석사 과정을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사 과정을 9달 만에 수료해 버렸는데요. 그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후 그는 또다시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그곳에서 의학을 공부할 것을 제시받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오하이오 주립대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화학 박사 과정을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과정을 수료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렸습니다. 21개월 만인데요. 그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얻은 중국 사람이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송요한을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으로 인정하며 보도를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송요한은 정신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였고, 유니온 세미나리라는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곳은 예수는 고귀한 모범은 되지만 그는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사회적 복음을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 예배에서 설교자로부터 전해듣는 말씀을 통해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많은 인류 대학에서 일을 할 것을 제안받은 이 똑똑한 젊은이가 항상 마음속에서 되뇌이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 젊은이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이룬 학문적 성취 보여주는 상패나 상장 학위 등의 물건들을 벽에 걸어두거나 진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 베타 카파 협회원이라는 것도, 그리고 황금열사 금메달 또는 그의 학문적 성취를 다룬 신문기사, 최초 중국의 박사학위자, 그리고 그의 과학적 발견 등등을 전혀 진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국으로 돌아올 때, 그는 돌아오는 바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렸으니 진열할 것도 없었겠지요. 그의 박사 논문은 던져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송요한 박사님의 부름받음은 단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학업적 성취와 전도 유망한 일자리를 구세주를 위해 포기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송요한 박사님은 이 어부들처럼 물질적인 재물은 많이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오는 풍성함을 그보다 더 많이 얻었습니다. 여덟 번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음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저는 잠시 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떠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처음 그 자녀들을 껴안았던 날과 몇년 후가 지나고 성가시고 때론 귀찮은 아이로 인해 불평하며 보내는 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혼식 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하객들 앞에서 서약하며 기념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날과 이별과 이혼을 생각하는 날 사이에 이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예 안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들이 가졌던 열정이 의무로 변화되고 그 나중에는 따분하고 지겨운 일로 퇴색되어 버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 믿음 생활에서 이러한 권태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처음 주님을 접하고 경험했을 때 그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던 날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마음 사이에는 어떤가요? 간신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에 매달려 계시지는 않나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로 그분을 섬기라고 부르실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많은 것을 칭찬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죠. 그 책망하심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에서 그분의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4절에 책망하심이 이어지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음 가졌었던 구세주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몇몇 사람들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은 활기차고 빛나는 그들의 사랑과 기쁨으로 따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곧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 빛나는 광채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채그 사랑의 결과로서가 아닌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순종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마음은 그분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각기 다른 십자로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중 어떤 이에게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하시며 순종을 촉구하실 때일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 자신이 요나가 되는 순간을 가지며 주님의 부르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이 그들이 잡은 그 물고기들로 인해 풍요와 부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평범한 어부들 같이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천국을 맛보는 그 큰 상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복음의 그물로 사람을 잡으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신비하고 놀라운 목적지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그 십자로 선상에 계시다면 그 평범한 어부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직 그때 여러분은 그 여러 어부들이 가졌던 그 유산을 처음 사랑에 순종했던 이라는 평판과 함께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또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4장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